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월 11일 화요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히브리서 1장 2에서 4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출애굽기 24장 16, 17절, 시편 4편 6절, 36편 9절, 89편 15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흔히 빛 또는 광채와 관련되어 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치 태양이 그 빛의 광채로서만 관찰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존재와 품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마치 빛과 그 광선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비유의 요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 보라.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교훈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채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한다. 묵상.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품과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이라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비록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을지라도 신성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만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적용.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간직하며 나누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에 인성을 입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게 되었다. 당신의 몸에 죄의 저주를 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행복과 불멸의 생명을 두셨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08.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대면하여 볼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주어진 빛 아래 끝까지 충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저녁에 잠깐 구두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보다 몇 배나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우는 사자가 그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이라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992년 휴거 사태 이후에 예언 전도가 잘안 되니까 주로 이제 건강 전도, 복음 전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2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림신자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허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교리적 흔들림이 생기고 이설이 들어오고, 또 재림교인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결국 신학적 지식의 부족입니다. 교리가 여러분,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교리는 이런 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물을 컵에다 따르니까 물이 컵 모양이 되고, 물을 병에다 담으면 물이 병 모양이 되죠.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교리와 진리가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교리가 병들면 신앙이 병들어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진짜 믿었지만 잘못된 그 믿음이 하와를 결국 파멸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감성적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시리즈로 된 무슨 역사책이나 이런 거안 읽으려고 그래요. 단편적이고 우선 듣기 좋고 우선 쉽고 재밌고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의 백성이고 예언의 백성인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학적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까지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설에 흔들리고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특별 재림신앙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끝까지 참여를 하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 기도회, 오늘은 삼위일체와 성령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된 것은 성경 자체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90년대 초반쯤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약한 6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벌써 이설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때 교회를 휩쓴 이설은 영지주의입니다. 여기서 영지주의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설. 가연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몸은 그냥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은 그 예수님의 인간성, 그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만 인정하고 인간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은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환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 가연설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부인하게 된 거죠. 또 이러한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극단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났던 삼일체 논쟁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에비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요셉의 실제 아들이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이제 그 육체로 오신 것만 또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 이건 또 이제 신성을 부인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엘카사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테오도투스는 인간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신의 힘이 임재하여 그때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양자론, 예수님이 본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사벨리우스는 성부가 성육신하여 성자가 되었고 그 성자가 부활할 때 성령이 되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게 양태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공부할 때 어떤 누군가가 제가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아들이죠.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남편이죠. 저희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양태만 달라진다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아들이 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된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아들,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런 이상한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만유 중에 최고고 최초인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아니다. 그분도 역시 피조물이다. 이걸 이제 종속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분도 능력도 있고 세상을 창조한 건 사실이지만은 아버지보다는 그 밑에 있다. 종속론입니다. 이 삼일체 논쟁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독론이 다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셨을 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 그때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느냐? 온전히 인간이었느냐? 혹은 그 둘이 융합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오스는 신성과 인성 두 의지의 인격적 연합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연합을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따로 있고 신성이 따로 있는데 이 둘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신성 따로 있고 인성이 따로 있는데 도덕적으로 서로 뜻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셨다. 도덕적 연합만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테케스는 신성과 인성 두 인격이 하나로 융합됐다. 그래서 제3의 인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인격은 완전한 신성도 아니고 완전한 인성도 아니고 둘이 융합된 어떤 또 다른 인격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르기우스는 단의론이라고 하는데 인성의 의지가 신성의 의지에 잠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건 사실인데 인성의 의지가 신성 속에 완전히 융합돼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의 의지는 사라지고 신성의 의지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인성이 움츠러들고 또 그분이 고민하시고 또 땀이 막 피같이 흐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고민은 전부 연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배치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난 것들이 이제 한 세 가지인데 먼저 종속론을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창조된 것도 맞고 예수님이 만유를 창조한 것도 맞지만 아버지보다는 밑에 있다. 이런 종속론,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도 똑같이 믿어요.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동등성의 주장과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셨죠? 그런 주장과 종속론은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태론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분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완전 쇼를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 이런 양태로는 여러 그 다양성, 하나님에 대한 다양성의 표현들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론. 삼신론은 이제 어떻게 하다 삼신론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삼위일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다. 이걸 너무 개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삼신론을 믿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주장과 또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치성 혹은 단일성보다는 유일성에 대한 여러 표현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이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회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리우스는 종속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것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낳았고 성령은 없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이런 아리우스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리우스의 종속론과 아다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이 충돌하게 되고 결국 이 회의 끝에 삼위일체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종속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본질이라고 하는 신학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은 네스토리우스주의와 단성론을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간이시다. 이 학설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이시다.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그 신성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고 인성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100% 인간이시다. 신인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680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단일론이 이제 정립이 되게 되는데 의지를 가진 한 인격 속에 두 의지가 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인카네이션은 한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시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진 한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 안에 분명히 또 두 개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할 때 또 팔복을 선언하실 때는 신성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시고 하신 것은 인성의 입장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두 의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삼위일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이 우리말로는 삼위일체,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 이렇게 읽는데 우리말의 삼위일체는 한문에서 온 거죠. 그런데 라틴어의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개념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석삼자고 위 하면 우리가 보통 자리 위 혹은 벼슬 위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셋이 있다 혹은 벼슬이 셋이 있다. 그런데 일치할 때 채자가 몸채자로 보통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는데 한문을 이걸 번역할 때 자리 위와 몸채자의 의미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위자 한문으로 이 위는 자리 위도 있지만은 분위도 있어요. 분위. 이건 요즘 세대가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재림성도 재위께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재위 재위께 하면 이 제자는 모두, 무슨 제자죠? 모두 제자죠. 근데 이때 쓴 것은 자리 위가 아니라 분위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하면 모두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됩니다. 재림성도 재위께 이 말을 우리말로 풀면 재림성도 여러분께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삼위할 때 그 위는 자리위가 아니라 분위다. 세 분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할 때 이 채자도 몸채자가 아니라 중국의 본체론에서 쓰이는 채자예요. 이건 본체 채자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본체는 하나시다. 삼이 일체니까 한 본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라틴어로 나타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라틴어를 보면 라틴어로 트레스 페르소나에 트레스 하면 셋이라는 뜻이에요. 트레스 페르소나에 하면 세 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한문으로 삼위 아까 3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나 수브스탄티아 그랬어요. 이 우나 하면 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수브스탄티아 하면 영어로 substance, 여기 substance에서 substance가 나왔어요.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의 본질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본체 체자를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 페르소나 혹은 페르소나에를 영어로 펄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펄슨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인격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신격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위격이 맞아요. 위 세 분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본체 수브스탄티아 본체는 하나시다. 다시 말하면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나 한 본체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기 수브스탄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체가 하나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옛날에 많이 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이제 제 맨 먼저 이렇게 여기다 자기 땅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돌을 놓고 이제 축여서 이 돌이 한 바퀴 돌아온 그 자리가 자기 땅이 되는 거죠.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다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 놓고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등기상으로는 내 땅, 네 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땅 밑으로 내려가 보면 내 땅, 네 땅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덩어리는 지구는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브스탄티아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서 있는 것, 원리, 기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땅이 서로 내 땅, 네 땅이 서로 등기상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구분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땅 밑으로 내려가 보면 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게 똑같고 목적이 똑같고 품성이 똑같고 그 본질 자체가 같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것을 설명할 만한 비슷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천주교가 정립한 거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가 천주교에서 정립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수백 년 동안 검증한 끝에 성경적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증거를 몇 가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하나.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도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5절 6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도 하나다. 자, 우리가 먼저 정립할 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한 분이면 당연히 단수로 표현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은 히브리 단어에서 복수입니다. 그냥 단수라고 하면 엘이에요. 엘만 하면 단수예요. 그건 단수 하나님이에요. 근데 로힘이 붙으면 복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들이라고는 절대 번역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분명히 복수인데 단수로 번역을 해. 들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단수라면 엘 혹은 엘로아흐, 엘로아흐, 엘로하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진짜 단수일 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 이렇게 붙었으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여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니 하나. 근데 여기 그 하나가 히브리 원문의 에하드예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쓰인 에하드가 있는데 이건 복합 단위를 가리키고 야이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건 절대 단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는 교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 명이 있지만 우리는 한 뜻을 가지고 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합 단위래요. 그런데 태양은 하나다. 이건 뭐예요? 정말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야이드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면 여기서 오직 하나인 할 때 에하드를 쓸 게 아니라 뭘 썼을까요? 야이드 여호와시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에하드 여호와시니 이것은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에하드가 어디에도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이 한이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로 있고 하와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둘이 어떻게 되라? 한 몸이 되라. 그렇게 할 때 그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 둘이 하나가 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에하드 여호와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복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둘이가 따로따로 있지만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복수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종속론이나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와 똑같은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근데 여기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 외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외아들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원문에 나오는 대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이제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온리피 같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the only one of his kind 그런 종류 이런 종류로는 only one 유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유일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석에는 이 부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 곁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존재의 영광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생자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온 유일한 영광이다.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다. 유일한 빛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더 확정적인 것은 히브리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이 성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이여. 이건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피조되거나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은 곧 누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성령이. 그러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다음에 그때 예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대로 또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냥 감화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끌려갖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끌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는데 이게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그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근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누가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곧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그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근데 이 말씀이 시편에서 따온 건데 시편 95편 6절로 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근데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 예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곧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로 말하면 성과 같아요. 성. 저도 바꿔고 제 동생도 바꿔고 제 여동생도 바꿔요. 성처럼 하나님이 다 누구라고 불린다고요?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 분은 다 누가 만들거나 누가 낳은 게 아니라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분이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분을 아까 삼위 할 때 위자가 제가 분위라고 그랬죠. 어떤 분들은 이걸 벼슬 위 혹은 자리 위자로 알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이고 성령이 다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기 순서가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순서가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나오죠. 성자가 제일 먼저 언급됐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주는 여기 성자입니다.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는 성령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니까 맨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건 택하심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여기는 성부가 맨 먼저 나오고 성자, 성령, 성자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세 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 맨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성자가 맨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성령이 맨 먼저 나온다는 것은 세 분의 지위에 높낮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림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이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맨 먼저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죠. 그런데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또 이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구별된 분이에요.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같은 분이면 자기가 또 가놓고 자기가 와놓고 또 딴 사람이 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가지만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이 서로 다른 분이다. 또 그렇다면 성령과 성부도 다른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이런 형태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세 분의 광채에 둘러싸이게 되고,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으로 나타나고 아들도 나타나고 성령도 나타나니까 세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 분 하나님을 구별하여 알아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여 알아보는 순간 다시 한 분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고 만다. 너무 신비하죠. 예. 그래서 이 삼일체와 관련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삼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정신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일체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함으로써 이걸 부인하게 되면 지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쉬워요. 혹은 자기가 내가 성령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만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가 한 50명, 거짓 성령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한 이름만 44명이에요.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교리를 믿지 않게 되면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돼요.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존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고안해 낼 수 있는 형상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종이가 똑같은 세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종이가 지금 몇 장이 있어요? 세 장이죠. 근데 제가 이 세 장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 보여주면 이게 지금 세 장인지 한 장인지 여러분이 구분 못하죠. 그러면 제가 그냥 한 장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 종이는 세 장을 이렇게 분명히 세 장인데 모아놨다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요. 제가 이 컵 안에다가 물을 세 방울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이 컵에 물이 몇 방울 들어있어요? 제가 분명히 몇 방울 넣었죠? 세 방울. 그러나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몇 방울입니까? 한 방울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세 장을 한 장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하더라도 세 방울을 하나로 합쳐놓고 한 방울이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아무 모순이 없죠.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본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물을 보면 그 논리가 전혀 틀린 건 아니다.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인데 우리가 보통 터툴리안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자기는 이 삼위일체 설명이 세 분이 본질은 하나다. 이 설명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자체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철학은요, 들어보면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여러분이 법륜 스님의 강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딱딱 맞는 말만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처럼 이렇게 헷갈리는 이상한 주장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더듬어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써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다.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궤증은 8권 279페이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는 우리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한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간파할 수 없다. 가장 높은 지성이 지칠 때까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추측할지라도 스스로 혹사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맡겨지지 않았다. 어떤 인간의 정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 유한한 사람은 그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본성에 관해서 추상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침묵이 웅변이다. 전지하신 분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딱 이렇게 믿어야 돼요. 세 분이 계신다. 근데 그분의 본성은, 본질은 하나이시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돼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럼 말해야지. 따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설명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